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토요일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일본 항공자위대와 필리핀 공군이 필리핀 루순섬 클라크 공군기지에서 합동 공중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양국은 21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이번 훈련에 약 70명의 병력을 동원했으며 재해 대응과 인도주의 지원 훈련도 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필리핀에서 태풍 또는 화산 분출 등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진행했습니다. 특히 공중에서 낙하산을 활용한 보급물자 투하 훈련도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이즈츠 슌지 일본 항공자위대 막료장은 이번 훈련을 계기로 두 나라가 정기적으로 합동 훈련을 실시할 것임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즈츠 막료장은 이 훈련이 일본과 필리핀이 세계 다른 곳에서도 공조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일본과 필리핀 외교 국방장관은 지난 4월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2+2 회담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의 혁명수비대가 정보부대 책임자를 교체했습니다. 이란 관영 언론은 23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모하마드 카즈미 장군을 신임 정보부대 책임자로 임명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12년간 정보부대를 담당했던 호세인 탈보 소장은 총사령관 고문직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정보 책임자 교체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관측통들은 이번 인사 교체 배경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갈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난 6월 13일 이란이 터키를 여행하는 관광객을 살해 또는 유괴하려 한다며 경고했습니다. 앞서 이달 13일에는 이란 혁명수비대 우주항공군 소속 알리 카마니가 이란 중부지역에서 사망했습니다. 지난 5월 22일에는 혁명수비대 쿠두스군 간부인 사이드 호아에이 대령이 테헤란 자택 앞에서 괴한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당시 이란은 호아에이 대령 암살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했습니다. 미국 상원에서 23일 총기 보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날 상원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통과된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이 같은 내용으로 법안을 의결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식 발효됩니다. 지난달 텍사스주 소재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이번 법안은 21살 이하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신원조회 강화와 정신건강 문제와 학교 경비 개선을 위한 1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상원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50명 전원이 찬성했고 이례적으로 공화당 의원 15명도 표를 던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 통과 직후 무대응으로 일관했던 28년이 지난 오늘 밤 의회 내 초당 의원들과 함께 힘을 모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민 사이에서 이날 법안 통과에 대한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난 2018일 플로리다주에서 발생한 교내 총격 사건의 생존자들로 구성된 총기 규제 옹호단체 우리의 생명을 위한 전진은 이날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표적인 미국 내 총기 옹호단체인 전미총기협회는 해당 법안이 폭력을 멈추지 못한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언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EU 회원 후보국 지위를 부여받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다음 심사 단계 들어가기 전에 숙제를 마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해당 국가들은 모두 다음 승인 검토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해야 할 숙제가 있다며 필요한 개혁을 이행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고 노력을 다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폰데어라이언 위원장은 러시아의 침공에 직면한 상황에서 오늘의 결정은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를 강화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외부의 위협에 직면해 전 세계에 유럽연합이 단합돼 있고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유럽연합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운동화 등 체육용품과 의료를 제조하는 미국 나이키사가 23일 러시아에서 완전 철수를 발표했습니다. 나이키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 시장을 떠나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몇 달 동안 책임 있게 사업을 축소해 나가면서 우리 직원들을 전적으로 지원하는 데 우선순위를 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인 지난 3월 온라인 주문을 중단하고 100여 곳에 달하는 러시아 내 모든 매장을 폐쇄했었습니다. 앞서 세계적인 커피 영업사업사인 커피 스타벅스와 햄버거 영업사업인 영업사인 맥도날드 등 미국 회사들도 잇따라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지금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은 어딜까요?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월을 기준으로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는 오스트리아의 빈이었습니다. 세계 173개 주요 도시가 조사 대상이고요. 얼마나 안전한지, 교육과 사회 기반 시설은 잘 갖춰졌는지, 정치적으로는 안정돼 있는지,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보건 상황 등을 포함해서 30여 개 지표에 점수를 매겨서 줄을 쭉 세웠습니다. 1위 오스트리아의 빈에 이어서 2위는 덴마크 코펜하겐입니다. 3위 스위스 취리히이고요. 캐나다의 캘거리와 밴쿠버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었습니다. 상위 10개 나라 가운데 6개가 유럽에 있는 도시고요. 캐나다가 10위권에 밴쿠버까지 3개 도시를 올려서 국가별 성적으로는 으뜸이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도시로는 일본의 오사카, 또 호주 멜버른이 공동 10위에 포함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8개 도시가 10위에 있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결과인데요.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높고 또 팬데믹 상황에 따른 봉쇄 조처도 풀린 유럽과 미주 지역의 도시가 문화, 환경, 보건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순위가 올랐다는 설명입니다. 자, 세계 173개 도시 가운데 가장 살기가 어려운 도시, 순위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후 만년 꼴찌인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라고스, 리비아의 트리폴리가 그 뒤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 도시들의 공통점은 특히 보건과 교육 부문의 점수가 형편이 없다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크이우는 이번 평가 대상에서 빠졌고요. 국제사회의 제재 영향으로 러시아의 모스크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은 1년 사이에 10여 개 단씩 떨어져서 80위 권에 있습니다. 또 미국 뉴욕은 51위, 중국 베이징은 71위, 한국 서울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 60위권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VOA가 마련한 특별기획 3일의 약속 이어집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6월 25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 많이 끼는 가운데 자강도와 장진 지역 그리고 양강도 일부 지역이 새벽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시 밤에 평안북도와 자강도 강계, 함북 선봉 그리고 양강도 삼지연으로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3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인데요. 토요일 아침 기온이 가장 낮은 곳 삼지연 11도에서 시작하고요. 해산 15도, 중강 16도, 청진, 개성 18도입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19도, 신의주도 19도고요. 함흥 20도, 원산, 장전 아침 최저가 22도입니다. 낮에는 삼지연은 20도에 머물겠지만 해산은 26도, 신의주 27도, 청진과 개성은 28도입니다. 중강 29도, 평양이 31도고요. 장전, 원산, 함흥 낮 최고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상 대체로 맑겠고 앞바다 쪽만 오전에 구름 많겠습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2m, 먼바다는 3.5m까지 오전에 물결이 높겠고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1.5m까지 예보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EU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백악관은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자를 우크라이나에 추가로 제공하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동안 모처에 구금되어 있던 아웅산 수치 전 미얀마 국가고문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됐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진행됐는데요. 23일 첫날 중요한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크라이나에 EU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U 정상들은 이날 우크라이나 외에 몰도바에도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번에 EU 후보국 지위를 신청했던 나라가 모두 세 나라였죠.
네,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그리고 조지아였는데요.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만 후보국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네.
자, 이번 결정에 대해서 EU 쪽에서 어떤 얘기 나왔습니까?
네,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위원장은 이날 트위터에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에 대해 오늘은 여러분이 EU로 향하는 길에 있어 중대한 단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회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결정적인 순간이며 유럽에 매우 좋은 날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처는 러시아의 침략에 직면해 우크라이나와 몰도바, 조지아를 강화할 것이며 EU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EU 정상들의 결정을 진심으로 칭송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아주 특별하고 역사적인 순간이라면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EU에 있다라고 썼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후보국 지위를 얻었죠.
그렇습니다. 그간 관례와 비교해보면 신속하게 후보국 승인이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지난 2월 24일 자국을 침공하자 바로 며칠 뒤에 EU 가입 신청을 했는데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신속 절차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촉구해 왔었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몇 달 전만 해도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에 후보국 지위를 부여하는 것에 합의할 것이라는데 매우 회의적이었는데 이 합의가 나와서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제 후보국이 됐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정식 EU 회원국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지요?
그렇습니다. EU 후보국 지위를 얻더라도 정식 회원국이 되려면 이 정치, 경제, 사회 제도 등 EU가 요구하는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몇 년에서 몇십 년까지 걸릴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민주화 정도라든지 심각한 부패 문제 등 이 우크라이나가 아직 정식 EU 회원국이 되기에 한참 모자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판을 의식해서인지 지난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EU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EU 후보국에만 머물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터키 같은 경우에 1987년에 EU 가입을 신청했는데요. 여전히 후보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알바니아나 북마케도니아 등 몇몇 발칸 나라도 10년 이상 후보국에 머물러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군사 지원을 승인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미국 백악관은 23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4억 5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 군사 원조를 승인했습니다. 이번 군사 원조에는 4대의 트럭 탑재용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 들어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네, 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이라는 건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지원을 요구했던 그런 장비죠?
맞습니다. 이 동부전선에서 맹렬한 공세를 전개하고 있는 러시아에 맞서기 위해 우크라이나가 미국에 요구했던 무기체계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무기는 약 90kg에 달하는 고폭탄 탄도를 약 70km까지 날려보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군사 원조에서 이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말고도 또 어떤 장비가 지원됩니까?
네, 미국은 이번 군사 원조에서 이 곡사포를 겨냥한 전술 차량 16대, 또 연양 경비장 18척, 또 수천 장의 기관총과 수류탄 발사기, 그리고 105mm 포탄 3만 6천 발 등을 제공합니다.
네. 자, 그동안 미국이 상당히 많은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해 왔었죠?
그렇습니다. 이번 원조까지 해서 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모두 61억 달러에 달하는 군사 원조를 우크라이나 측에 제공했습니다.
네. 자, 우크라이나 전환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루한시크 지역 전황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군이 동부 요충지인 세베르도네츠크에서 철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세르이 하이다이 루안시크 주지사는 24일 아침 TV에 나와서 군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면서 몇 달간 끝없이 폭격을 받은 곳에 남아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러시아군은 루안시크 지역에서 큰 전과를 올리게 됐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자, 23일 브릭스 정상회의가 중국 베이징에서 화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방의 러시아 제재를 비난했다고요?
네, 시진핑 주석은 이 전날 공개된 화상 연설에서 우리는 냉정적 사고와 집단 대결을 지향하고 이 독자 제재와 제재 남용에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시 주석의 발언은 뭐 명확하게 대러시아 제재를 지칭한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앞뒤 문맥을 보면요.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부과한 서방의 제재를 언급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브릭스는 신흥 경제국들의 모임이죠?
네. 중국, 러시아, 인도, 브라질,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등 다섯 개 나라가 결성한 신흥 경제국 모임인데요. 2009년부터 연례 정상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예.
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무슨 말 했습니까?
네, 푸틴 대통령도 서방 국가들이 부과한 제재를 비난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호혜적인 협력의 근거에서만 이 개별 국가들의 잘못되고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국제경제에 발생한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방의 제재가 국제경제의 위기 상황을 불러왔다, 이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푸틴 대통령은 제재와 관련해 서방 국가들이 거시경제에서 초래한 그들의 실수를 국제사회에 전가하기 위해 금융체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국가 간 관계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규칙법 규칙과 유엔 헌장의 핵심에 기반을 둔 이 진정한 다극 시스템 구축을 향해 통일되고 긍정적인 경로를 형성하는 데 있어 이 브릭스 국가들의 리더십이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이번 브릭스 정상회담 뒤에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이 공동성명에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번 회의에서 이 5개국 정상은 러시아 제재 반대와 같은 주제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회의 뒤에 나온 베이징 선언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강조해온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공동성명에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언급은 포함됐습니까?
네, 공동성명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상황을 논의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나 유엔 일반 총회 등에서 밝힌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엔의 인도주의적 지원을 비롯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 대화를 지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 밖에 공동성명에서 눈길을 끄는 항목, 어떤 것들 들 수 있을까요?
네, 공동성명은 우리는 토론을 통해 브릭스 회원 확대를 추진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다만 이 충분한 협상과 공감대를 바탕으로 회원 확대 과정의 원칙과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끝으로 미얀마로 가보겠습니다.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로 이송됐다고요?
네, 미얀마 군사정권이 23일 수치 전 국가고문이 교도소에 수감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민퉁 군사정부 대변인이 성명을 내고 수치 전 고문이 법에 따라 교도소로 이송됐으며 독방에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수치 전 국가고문이 그동안은 어디 있었습니까?
네, 지난해 2월 1일 쿠데타로 실각한 수치 전 고문이 그동안 수도 네피도의 모처에 가택연금 형태로 구금돼 있었는데요. 1년여 만에 정식 수용시설로 옮겨진 겁니다. 익명의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이번 조처는 군 지도부가 앞으로 수칙 전고문에 대한 재판 절차는 교도소에서 하라고 명령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했습니다.
지금 수치 전고문은 여러 혐의를 받고 있죠?
네, 적용된 혐의가 최소 20개에 달합니다. 불법 무전기 소지 관련 수출 입법 위반, 청구법 위반, 뇌물수수, 코로나 방역조처 위반, 공무원 비밀 엄수법 위반 등인데요. 이 혐의가 다 유죄로 인정되면 100년 이상 집행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실상 종신형 아닙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수치고문이 지난 19일로 77살이 됐는데요. 이 쿠데타 정부가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실질적 지도자였던 수치 전고문의 정치 성명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네. 자, 수치 전 고문 측은 이 받고 있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 현재까지 징역 1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은 엉터리 재판이라고 비판하고 수치 고문을 석방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얀마 군부는 수치 전 고문이 미얀마의 독립적인 사법부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재판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네, 네피도에 설치된 특별법정에서 진행됐는데요.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수치 전 고문이 수감된 교도소 안에 새로운 건물이 완공됐으며 앞으로 재판이 이곳에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도 비공개였죠?
네, 수치 전 고문의 재판 과정이 미얀마 국영 매체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전해져 왔고요. 미얀마 정부는 수치 전 고문의 변호인들에게도 재판 과정과 관련해서 철저히 함구령을 내려왔습니다.
네, 자 변호인단이 수치 전 고문과 이렇게 접견하는 것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 변호인들은 공판일에만 수치 전 고문과 만날 수 있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수치 전 고문이 미얀마의 현 상황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소식입니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24일 라켈을 합법화한 이른바 로데 웨이드 판결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대법원이 공공장소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린 한편에 미 상원은 최근 합의된 민주당과 공화당의 총기 규제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 첫 소식. 미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낙태를 합법화한 그 대법원의 판례를 뒤집었다는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24일 판결에서 이런 결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미시시피주가 임신 15주 이후에 낙태를 금지하는 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받은 데 대해서 위헌 소송을 제기한 것이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된 건데요. 이번 결정에서 보수 성향 대법관 5명은 로데 웨이드 판례 철회를 지지하고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철회에 반대했습니다.
네. 자, 대법관이 모두 9명입니다. 남은 1명의 대법관은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네, 남은 1명의 대법관은요, 보수 성향의 존 로버트 대법관인데요. 이번 미시시피의 낙태 금지가 합헌이라는 부분만 언급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법원의 결정으로 지난 1973년에 낙태를 합법화한 로데 웨이드 판례가 약 50년 만에 뒤집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낙태 가능 여부는 각 주의 법률에 따르게 됩니다.
네, 자 로데 웨이드 판례 어떤 내용이었는지 먼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1970년대 초반까지 대부분의 주에서 낙태가 대부분 불법이었습니다. 하지만 1973년에 대법원은 태아가 어머니의 자궁 밖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기인 임신 23주에서 24주가 되기 전에는 임신한 여성이 어떤 이유로든 임신 상태에서 벗어나는 결정을 스스로 내릴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에 소송을 제기한 여성의 가명과 검사의 이름을 따와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은 이번 결정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밝혔습니까?
네, 다수 의견을 대표 집필한 세뮤얼 알리토 대법관은요, 헌법은 낙태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 조항에 의해서 암묵적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성의 낙태를 합법화한 지난 1973년에 로데 웨이드 판례와 이와 더불어서 1992년에 나온 일명 미국 가족계획협회대 케이시 판례를 뒤집어야만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사실 이번 결정은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로데 웨이드 판결 파기에 찬성하는 다수 의견문 초안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번 결정은 이것이 그대로 유지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네, 네, 진보 성향의 대법관 3명, 이번 결정에 반대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들은 헌법상의 기본적인 보호를 잃게 된 오늘날 미국의 수백만 명의 여성들에 대한 슬픔을 안고 이번 결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예고됐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에 로데 웨이드 판례를 뒤집을 수 있는 대법관 임명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 뒤에 4년의 재임 기간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그리고 에이미 코니 베럿 등 3명의 보수 성향 대법관을 임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에서 3명의 대법관 모두 로데 웨이드 판결 철회에 찬성했습니다.
네. 자, 대법원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이미 낙태 금지를 준비하는 주들이 있다고요?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26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AP통신은 구체적으로 이미 주로 남부 그리고 중부에 있는 13개의 주는 대법원의 결정 뒤 바로 시행할 낙태 금지 법안을 마련해놨고 6개 주는 낙태의 전면적 금지 혹은 여성이 자신의 임신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단계인 6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미국의 일반 사람들은 낙태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대다수는요, 낙태를 금지하는 것보다 합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퓨 리서치 센터가 낙태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발표했는데요. 모든 경우에서 낙태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포함해 낙태 허용을 지지하는 응답자는 전체 응답자 가운데 61%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AP통신과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가 실시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요. 어떤 경우에도 낙태는 불법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10명 가운데 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대법원 판결 소식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총기 소지 권리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1913년에 제정한 법을 통해서 일반인이 집 밖에서는 총기를 소유할 수 없고 또 꼭 필요한 경우에는 면허를 받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은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법이 만들어진 지 100년 좀 넘어서 위헌 판결을 받게 된 겁니다. CNN 방송은 재판부가 집 밖에서 총기를 소지할 권리를 처음으로 선언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자, 어떤 면에서 이 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입니까?
네, 수정 헌법 2조는요.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될 수 없다고 명시했는데요. 뉴욕주의 법이 바로 이 부분을 침해했다는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집 외부에서 정당 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수 의견을 쓴 클레런스 토마스 대법관은 개인이 정부 관리들에게 특별한 필요를 밝힌 후에야 헌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다른 경우에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대법원의 대법관 구성을 보면 보수 성향이 6이고 진보 성향이 3입니다. 보수 우위 상황인데요. 이날 판결에서 이 부분이 그대로 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날 판결에서 보수 성향 6명의 대법관은 모두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고요.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모두 합헌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네, 합헌으로 해석한 진보 성향 대법관의 의견도 같이 볼까요?
네, 진보 성향의 스티븐 브라이어 대법관은 소수 의견에서 대법원이 이번 판결로 총기 폭력의 본질이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총기 권리를 확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번 대법원 판결에 특히 관심이 컸던 이유가요. 최근 미국 사회에서 총기 난사로 인한 사망 사고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텍사스주의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학생 19명 그리고 교사 2명이 숨졌고요. 이에 앞서 뉴욕주 버팔로의 한 슈퍼마켓에서도 총격으로 10명이 숨지는 등 미국 사회에서 충격적인 총격 사건이 발생해 현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총기 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대법원 판결로 다른 지역의 총기 규제법 그리고 앞으로 이와 연관한 문제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을까요?
네, 로이터통신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보도하면서요. 이 판결이 다른 주에서 유사한 법을 약화시키고 또 전국적으로 다른 유형의 총기 제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도 보겠습니다. 먼저 조 바이든 대통령 반응부터 보겠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판결 발표 후에 낸 성명을 통해서요, 매우 실망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상식과 헌법 모두에 위반되며 우리 모두에게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각 주에는 시민과 공동체를 총기폭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총기규제법을 제정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뉴욕주를 포함한 일부 주에서는 새로운 총기규제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우선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은 뉴욕주의 캐시 호컬 주지사는요, 이번 판결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이에 대비해서 준비해왔다며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야 하는 민감 구역에 대해 정의하는 조치를 포함해서 총기 면허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소속 지도자들은 대법원 판결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한 총기 규제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총기 소지하는 것을 강하게 지지하는 단체죠. 전미총기협회, 이 NRA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협회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했습니다. NRA의 웨인 라피에르 부회장은 자기 자신 그리고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는 권리는 단지 집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판결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인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정의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날, 또 상원에서는 최근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한 총기 규제 최종안이 가결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 상원은 이날 총기 규제 법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65대 반대 33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날 가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총기 규제와 관련해 진전을 이뤄낸 겁니다.
네, 상원에서 가결된 총기 규제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까?
네, 먼저 총기를 구매하려는 18세에서 21세 사이의 개인에 대한 신원 조회를 확대하기로 했고요. 본인이나 타인에게 위협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으로부터 법원이 총기를 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기법을 시행하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고 또 총기 구매 제한 대상자의 범위를 기존 폭력 전과가 있는 배우자나 전 배우자에서 데이트 상대로까지 더 넓혔습니다.
네, 자 앞으로 남은 절차 어떤 겁니까?
네, 하원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하원은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요. 법안이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하원을 통과한 후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천만 명 이상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들 중에도 수만 명이 여전히 북한의 가족을 애타게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VOA 특별기획 3일의 약속.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한인이 살까 싶은 중서부 시골 마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에리입니다.
백발의 한인 여성이 소중히 보관하고 있는 것은 수십 년 세월 속 깊이 품어온 혈육과의 유일한 끈.
이게 북한에서 온 사진들이고 또 다큐멘터들입니다.
낡은 사진과 세월 따라 속절없이 빛바랜 편지에는 혈육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가족의 오랜 사연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저는 1940년 음력으로 11월 17일 날 만주의 그 첩첩 산골인 다프차라는 그 독립군의 응거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만주 땅에서 도로를 만들고 독립군에게 무기와 음식을 제공했던 이 지역 영웅이었습니다. 해방되자 어머니는 육남매 손을 잡고 대구로 갔고 아버지와 웅희 오빠는 주변 정리차 만주에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떠나자마자 만주와 북한의 국경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분이 갇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차희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 소식을 접한 건 고향 다프차오에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알은 소식은 1949년 말에 저희 아버님이 전쟁터에 그 대장으로 공을 세웠다. 그래서 중국 정부가 저희 아버님을 북한으로 원하신 대로 넘어가게 허락을 했다. 거기까지 알고 왔습니다.
만주에 이어 북한에서도 아버진 유명인이었습니다. 북한 영화 60청춘의 실제 주인공이 바로 이차희 씨 아버지.
저희 아버지를 북한 사람들은 천리마 할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38선이 갈리고 남한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수 없기도 힘들다는 걸 생각하고 이제 아마 여러 가지 이유로 마라톤을 55살에 시작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명성을 얻은 덕에 마치 기적처럼 북한을 방문했던 조카가 이차희 씨의 오빠를 만났습니다.
이 사진은 제 조카 선협이가 평양에서 웅희 오빠와 웅희 오빠의 아들을 만난 저희 가족의 유일한 상봉 사진입니다. 안내원에게 할아버지의 이름을 줬습니다. 이상문. 그런데 며칠 후에 호텔에 돌아오니까 뜻밖의 웅희와 웅희 오빠의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웅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저희 아버님이 벌써 돌아가셨고 그렇지만은 저희 아버님이 얼마나 남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자기가 이북에 있다는 것을 알리고
웅희 오빠가 보낸 아버지 산소 가는 길 혈육에 대한 그리움을 꾹꾹 눌러 적은 이 편지를 끝으로 더는 웅희 오빠 소식을 알지 못합니다. 천리마 할아버지의 끈기는 막내딸이 고스란히 물려받았습니다. 시카고의 한 도서관 관장 시절 이차희 씨는 이산가족의 사연을 미국 사회에 알리는 첫 신호탄을 쏘아올린 주인공입니다.
14만 7천어치의 한국 책을 도서관에 넣었습니다. 그 도서관이 한국 독자로 붐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상당수가 이산가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하, 제 하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이건 누가 일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한 게 19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이차희 씨가 앞장서면서 미국 내 한인 이산가족들이 하나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샌피드로항.
대승전 하려고 올라가는데 숨이 가빠서 도저히 그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참고 참고하다가
흥남 철수 작전 이후 72년 만에 빅토리오호에 오르는 송윤재 씨.
뛰는 것도 괜찮고 얼마나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날 따라서 도저히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기억은 흐려져도 몸은 그날의 고통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건지 17 소년이 백발 노인이 될 만큼 세월이 흘렀어도 그날의 상처는 단 한치도 줄지 않았습니다.
You want some water?
No, it's okay. I'm just nervous.
Don't be nervous. You're among friends.
I just remember, remind me of when I came to
North. I know. It brings back.
Yeah.
Brings back some
71 years.
Yes. Yeah, I understand, sir.
한국전쟁 당시 흥남 철수 작전에 투입돼 피란민을 대피시켰던 레인 빅토리호. 지금은 임무를 마치고 퇴역한 채 오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950년 12월 송윤재 씨는 레인 빅토리호의 쌍둥이 격인 메르디스 빅토리오를 타고 피란민 행렬에 올랐습니다.
3일간만 배 타고 있으면 다시 집으로 올 수 있다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저희 가족 전부 배를 타려고 나와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배 타려고 응집하고 있었습니다.
배에 실린 군수 물자를 버리고 피란민을 태웠던 메르디스 빅토리호. 이 기적의 배에 집을 떠나 있던 형들과 누나는 함께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큰형님하고 둘째 형님은 인민군대에 나갈 연령이었습니다. 집이 없으면 사람을 못 찾으니까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 두 분이 가는데 작은 누님이 같이 따라가가지고 네가 가가지고 오빠들 밥이나 해줘라. 그런데 우리는 후퇴한 거예요. 이게 배에 오른 겁니다.
살기 위해 배에 매달렸던 17 소년은 갑판 위에 몸을 웅크린 채 숨만 쉬며 버텼습니다.
전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배인지 남한 배인지 북한 배인지 이것도 모르고 기억나는 것은 배고파서 저희가 가져온 그 소 장조림, 소고기 장조림, 그걸 부모님이 주시는 걸 먹은 기억. 그리고 내 동생과 조카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식구끼리만 이야기하고 그 외의 상황은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조금 날이 밝으니까, 그 다음 전부 하산하세요 하면서 고함을 지르는 그 남성의 소리. 그래서 그냥 보따리 있는 걸 메고 그리고 걸어서 내려와보니까 그곳이 바로 거제도 장승포 읍이었습니다.
그렇게 영문도 모른 채 남한으로 내려와 피난살이가 시작됐습니다. 빅토리호에서 거제도로 첫발을 내디딘 그날 송윤재 씨 가족은 남과 북으로 흩어져 길고 긴 이별이 시작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권성주 씨 댁. 며칠이면 다시 돌아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올랐던 또 다른 이산가족.
3일만 있게 되면은 다시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엄동설 안에 그냥 밥을 그냥 이렇게 해놓고 숟가락만 가져온 것이 그냥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습니다. 우리 형주 형님은 그때 이제 관절염이 몹시 심했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그냥 집에 있으라고 그렇게 된 거죠.
무릎 아픈 셋째 형님을 고향집에 남겨두고 왔는데 빅토리호는 뜻밖에도 온 가족을 남한에서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72년 동안 셋째 형님 자리는 늘 비어있습니다.
이게 아버님 어머님 금원식 때인데 우리 형규 형님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진 한 장 없고 아는 건 이름과 생일 뿐. 그래도 어렴풋이 기억하는 동요 하나가 형님과의 추억을 이어줍니다.
이 노래야. 이거야. 이게 바로 이게. 이 노래예요. 이 노래. 형님은 저한테 가르쳐준 노래. 쿠쿠 웰컴 다서 윈터 이즈 고잉 스위트 브라운 스프링 타임 soon it'll be here.
음악을 좋아했던 형님은 매일 아침 꼬맹이 막내 동생을 산으로 데려가 발성 연습을 시켰습니다.
6시 정도 깨워가지고 그냥 집에서 산까지가 한 30분 정도 그냥 올리면서는 그냥 데려갑니다. 그러면 사이다를 사줘요.
어린 시절 날다람쥐처럼 산을 올랐던 기억 한 자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형님 얼굴. 형님과 올랐던 동네 산이 이곳과 제법 닮은 걸까요?
관룡산에 이렇게 올라가 보게 되면은 저쪽이 이제 동네가 되는 운흥리예요. 이쪽 뒤에가 의과대학 있고 저희 집 그 가수원이 이제 나타나고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함흥 시내가 이제 되는 곳이 또 마음이 또 그냥 오래간만에 그냥 눈물을 짤끔짤끔 흘렸네요.
네. 나도 지금 눈물이 나네.
예.
네.
혹시 저 지금 살아계신 분이 누구 있는지 혹시 조금 알 수 없을까요? 아, 조카들.
예예. 그럼 내가 저 주소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전화 섭외가 꽤 순조로운데요.
부모님이 살아계셨고 또 그 거기다가 자손이 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그 저 직계가 좋은데.
최창준 씨는 요즘 이산가족들 사연을 영상으로 제작하는 일에 푹 빠졌습니다.
저도 영상을 찍는 걸 좋아하니까 그 기록을 남겨주려고 유서, 말하자면 유언 같은 거 남겨주려고 옛날에는 내가 신문에 신문사 찾아가서 유언을 남기겠다고 해도 연락이 안 오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야 그거 우리 저 가족들 피해 본다. 한국에는 이산가족이 되지만은 미국은 안 되지 않습니까요? 그러니까 아마 상원까지 통과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신청할 거야.
2021년 여름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출연자 섭외가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공들여 섭외한 주인공을 카메라 앞에 세웠습니다. 미국 이민 초기 최창준 씨는 지역 한인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이게 제 아들이야 지금.
돈 안 되는 방송국 꾸려나가느라 온 가족이 총출동해 고군분투하던 어느 날 우연찮게 이산가족 영상이 손에 들어왔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게. 저도 이산가족이지만은 영상이 텔레비로 그 장면이 나가고 울부짖는데 저절로 울음이 나와요 그게. 예? 부모님들 자꾸 반갑다고 껴안고 그러는데 어째 제가 보람을 안 느끼겠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최창준 씨 가족 역시 이미 오래전 신청서를 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저 집사람이 동생의 이북에 있다고 그래서 이게 작성된 그 서류입니다, 이게. 예. 아버님이 이산가족 신청을 KBS 하는데 쓴 겁니다, 이게.
일가친척 이름을 빼곡히 적은 낡은 신청서. 1900년생인 아버지는 백수를 누렸지만 북한에 있는 혈육은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역시 이산가족인 아내에게 평생 가족은 남편뿐.
오케이.
가만 봐. 어?
한 번 더 줘?
가만 먹어.
못 마셔? 여보, 당신 동생 기억해? 이북에 있는? 당신 박춘식 생각 안 나? 박춘식이. 동생 아니야, 당신. 어? 그렇지.
몰라.
몰라?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 아내는 남편도 그리운 동생도 잊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이게 조금 일찍만이라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해주면요. 이런 상황이 모른다고요.
알아야 돼?
예?
알아야 돼?
아니 알아야 되는 것보다 일찍 했으면은 이산가족을 했으면은 당신도 이름을 안 잊어버렸을 거고 만날 기회가 있었을 거 아니야. 어? 이 이산가족의 이런 아픔을 모르세요.
국무성의 요청으로 2007년에 제가 105명의 이산가족 숫자를 넣었는데 2년 후에 보니까 그중에 25명이 돌아가셨거나 소식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2019년 4월에 제가 97명의 숫자를 넣었습니다. 그중에 85%가 연세가 80대 후반기나 아니면 90대였습니다. 저희들이 마지막 단계입니다. 저희도 이제 하루가 급합니다.
이산가족의 사연은 마크 커크 당시 연방 하원 의원 주선으로 미국 정치권에 알려졌습니다. 이산가족 문제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미국 정책에 포함되길 바라며 30년을 달려온 이차희 씨. 이산가족 상봉 법안이 상원에 머무는 지금 마음이 바쁩니다.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제가 청원서를 상원 모두에게 내고 있습니다.
편지 한 통에 72년 이별의 아픔을 다 적을 순 없지만 미국 시민이란 이유로 상봉 대상에서 번번이 제외됐던 사연을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데요. 미국 동부 서부 할 것 없이 정신없이 찾아다니던 어느 날 한 줄기 빛과 같은 막강한 지원군도 생겼습니다.
제이슨 아넬 주 인물이 되어서 하버드 학생들의 그룹이 형성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이 이산가족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그것이 저희 후세들의 공식 첫 출발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나 잊지 못할
오빠야. 한국말도 서툰 한인 2세 청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사연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제작 기간 5년, 십시일반 힘을 보탠 봉사자들만 100여 명. 그러니까 놔두고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동안 이산가족 1세대 17명을 인터뷰했습니다.
이 스토리를 알려줘야겠다라는 결심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남북한에 대한 이산가족 문제는 온 세계는 알잖아요. 근데 이 재미교포 이산가족 분들이 그 스토리가 좀 덜 알려지기 때문에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네.
한인 2세 청년들이 동참해 목소리를 낸 지 10년. 여전히 미국 내 이산가족들에겐 공식적인 상봉 기회가 없었습니다.
되게 단순한 문제인데 왜 이렇게 복잡한지 이해도 안 가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죄책감을 많이 가졌어요. 부담도 가졌고 상봉 못 시켜 드리니까 되게 전화하기도 좀 좋은 소식 없으니까 그렇고
분단 이후 태어나 북한에는 가본 적도 없는 이경은 씨.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북한에 있는 이복 형제를 찾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살아생전 헤어진 자식을 그리워하는 속내를 쉽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80년대 이산가족 상봉 캠핑을 할 때도 저희 아버지는 안 찾았어요. 그리고 저도 여쭤봤어요. 아버지 왜 자식분들 세 분이나 계시다고 항상 저희한테 말씀하시고 뭐 왜 한 번도 찾을 생각을 안 하셨냐고 여쭤봤죠. 그때 한숨만 푹 쉬시더라고요.
과거 미군을 위해 일했던 경력이 피해를 줄까봐 아버지는 북한에 있는 자식을 찾지 않았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자식들을 키우면서 아버지의 그 나이가 되니까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경은 씨가 언니 오빠들 이름을 정확히 알게 된 건 미국에 온 뒤 호적 등본을 떼고 나서였는데요.
이거는 첫째 이복 오빠, 둘째 이복 오빠, 그리고 지금 주소가 없죠. 막내 언니가, 막내가 딸인데 50년도 10월 26일이에요. 그 태어난 출생일이. 이걸 보고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왜냐하면 3개월 피부치 다 듣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평생 사랑했고 잊지 못했던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경훈 씨는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안 찾은 게 아니고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
LA 지역 한인 이산 가족들이 모처럼 모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처지에 같은 아픔을 지닌 북한 출신 고향 형님 동생들. 만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수다가 시작되고 단체 영화 관람하듯 40여 년 전 이산가족 찾기 방송 영상도 돌려봅니다.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만솔길에 맹겨놓고 갔었어요.
한 방송사의 생방송을 시작으로 이산가족 상봉에 물꼬가 튀었을 때 바다 건너 미국에서 지켜만 봤던 한인 이산가족들. 고령이 된 이산가족들은 이제 기다리는 일이 힘에 부치지만 북한에 있는 가족을 만날 순간까지 건강과 싸우며 희망을 키웁니다.
바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 개월 지난 밤이다 이제.
아직 이른 봄에 마른 땅을 뚫고 기특하게도 싹이 올라왔습니다.
It still survived.
올여름 상원에서도 이렇게 고마운 소식이 오길 기다리는 이차희 씨. 이산가족 상봉 법안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북한에 있는 가족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불긋불긋 꽃대굴.
부모, 형제, 아들, 부인, 이 관계가 그 가장 인간의 근본적인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7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여기 미국의 이산 가족들은 북한에 둔 부모, 형제, 부인, 아들들을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이제 마지막 단계에 70년의 소원을 풀어들고 가야죠. 이산가족 상봉은 어느 형식, 영상이든 어떻든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근속에서 놀던 때 그립습니다.
우리 조카들, 가족들의 소식을 듣길 바랍니다.
누님 보고 싶은 건 말로 형할 수 없죠.
지금 나이가 많으시니까 사모하실 거고 가족이 있다면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제 생명이 있는 한 저의 소원입니다.
한국전쟁 발발 72주년을 맞아 VOA가 마련한 특별기획 3일의 약속 함께 하셨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세계뉴스와 워싱턴 뉴스광장이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